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맡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웅종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하여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살하고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올려드린 예물과 주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은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심령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참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지혜 있는 목자가 되어주시며 친절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원수들 가운데 풍성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 것을 주님 참된 목자가 되신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일터와 가정,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참으로 생물과 같은 윤택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담겨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그 놀라운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 참 자꾸 낮은 데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기도와 구제의 놀라운 것과 염려하지 않아도 다 돌보시는 아버지와 반석이에 지은 집처럼 든든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을로 내려와서 나병 환자와 이방인과 그 집에 참 병든 하인과 베드로 장모 그 나이 든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올 때 연약한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건너편은 돼지떼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바에 앉아서 이렇게 막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도 고쳐줄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애워쌌는데 건너편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에게는 큰 빛이 비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평안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어디든지 따르겠느냐.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만큼 인간적으로 도리를 지키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인간적인 도리조차도 참으로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아버지 장례를 지내겠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참 예수님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니까 너는 나를 산 자를 따르라고 아마도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중에 장례를 먼저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효자였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런 말일 거예요. 아마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장례 중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선순위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자로 아버지를 섬길 말이 있을 것이다. 산자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인간의 도리도 완수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이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나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한 것은 참 어려운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편안하지도 고상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권위 있고 뛰어난 가르침을 산에서 들어서 그랬는지 서기관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제자도 자기 책임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홀가분하게 정말 예수님 어디든지 가시든지 그렇게 따르겠다는 선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제가 안수받은 CNMA 교단에서는 뭐 융자나 학자금 융자든지 집 뭐 융자든지 빚이 있으면 선교사로 안 보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빚 때문에 선교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다 하고 빚이 완전히 없고 예, 선교지에서 그야말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제자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시느라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서기관에는 머리 둘 곳이, 서기관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을 것이라고. 네.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났고요. 돼지떼 기르는 그런 더러운 이방 지역에서 험한 일을 겪었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서 두 사람이나 목숨을 살려주셨는데도 돼지떼 손해봤다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배척받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됐다고 소리 지를 정도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들인데 이 어부들이 죽겠나이다 할 정도면 진짜 크고 놀랍고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밖의 풍랑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속의 풍랑을 먼저 걱정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구해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주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주권을 안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그 놀라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고 가버나움에서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풍랑은 예수님이 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하는 지식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건너편 돼지 기르는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불평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원망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능자이시고 권위자이시면 뭐 하겠는가?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도 우리 동네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건너편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무언가 하는 그 쌓였던 불만이 마음속에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홍수당할 때 집이 잠겨가던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들어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은 들어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안 잠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탁 내려놨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파도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파도의 폭풍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주님이 정한 경계까지만 폭풍이 일고 주님이 정한 경계를 한 걸음도 넘지 않는구나. 주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다 알았지만 설교도 했지만 성경 공부도 했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평안과 그 감사 그리고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집보다 집이 전체가 잠긴 집들이 있다는데 저 뉴저지에는 집이 무너져 간다는데 주님 경계선을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거기는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선하시니까 될 대로밖에 되겠습니까? 주님 될 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그 감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주님은 홍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파도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과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저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네, 창조하실 때 뭐 바다 땅 아래 땅 위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것을 바다라고 이름 지으신 분입니다. 드러난 뭍을 육지라고 이름 지으신 분입니다. 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파도 위에 터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늘나라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바라본 예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 바다가 유리에 갇혀서 파도 한 자락도 넘칠 수 없도록 그렇게 주님의 보좌를 장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편 104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 위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바람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63편처럼 큰 물이 파도를 높이고 물결을 높였지만 높이 계신 주님의 보좌는 그 위에 든든하여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파도의 주인이시라 파도는 땅을 잡아먹으려고 두려움은 우리의 심령을 잡아먹으려고 사단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주님의 뜻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도록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배에 풍랑 속에 흔들릴지라도 함께 계시면 주님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인 줄 알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속에 풍랑 다스리시고 세상의 환난도 그치게 하십니다. 바라는 포구, 안전한 포구에 들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 경계선에 어느 쪽에 있는지 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파도 속으로, 때로는 어둠 속으로, 때로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자리에 주저앉아서 경계선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주님의 파도가 나를, 아니 세상의 파도가 나를 덮칠 것인지 안 덮칠 것인지 주님의 구원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전에 임할 것인지 그 다음일 것인지 제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따라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죽게 된 것을 돕지 않으십니까 하는 파도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파도와 세상의 환난과 다 잠잠케 하시고 선한 뜻대로 이루셔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볼 것 같으면 참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이 계신 곳이 든든한 곳인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파도는 그 사람을 이길 사단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건너편에 당도했어요. 저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말을 순종하는가 하는 그 물음에 대답을 놀랍게도 귀신들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헬라어와 귀신이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 아시지요? 푸뉴마라는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라는 말은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 스피릿, 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바람이라는 말과 영, 귀신 혹은 성령,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이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바람도 다스리신 분이라면 영적인 폭풍도 영적인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귀신들도 때가 있어서 그 때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의 파도에 세상의 환난에 사단의 괴계에 경계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귀신의 권세에도 때가 있어서 그 때를 귀신이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러 왔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때를 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그 때가 아닌 줄로 알고 나름 예수님을 피해서 살 길을 찾은 게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그것이었잖아요. 예, 피하면 그렇게 하면 살 줄 알았는데 다 멸망해 버렸죠. 예,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귀신들의 그 권세도 주관하시는 능력자, 전능자, 주권자이신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귀신들이 정말 그런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지식보다도 정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지 말라는 맥락이죠. 상관하지 않겠다는 맥락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다스리신다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교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 주님의 때에 끝날 것이라는 그 확신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예수님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인 줄 알고 우리가 택한 우리의 조력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이시지만 나는 돌아보시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런 먼 능력자이십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주관자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택하신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불러 구원하시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증인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여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점점 더 낮은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흑암에 앉은 자에게 가시는 예수께서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실 것인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 나는 그 예수님의 그 환난의 경계선에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나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살펴보다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경계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완전하신 뜻이고 그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연약하면 죽게 되었으면 죽게 되었는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지언정 네. 그런 기도 시편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뜻대로 구원하시고 마음속의 파도와 세상의 환난과 귀신의 책동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한 포구,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된 그 배 위에, 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원해 주실 줄 알기에, 능력자이시기에 평안히 주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니, 흑암에 앉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퇴근하시는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사망의 몸 가운데 참으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 앞에 풀처럼 한숨처럼 지나가던 인생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아침마다 긍휼을 베푸시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되고 우리 손의 행사를 강건하게 하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 열매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자식 기르는 일도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허망한 세상의 계획과 허망한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잘 섬기도록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값으로 목숨값을 대신하려고 하던 두 사람의 생명이 살았는데 돼지 2,000마리 물에 빠져 손해본 것이 더 큰 것으로 여겨져서 예수님 떠나시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눈이 약한 자리에서 우리 눈을 풀어주셔서 정말로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무언지 보게 하시고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사람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풍랑과 세상의 환난과 귀신의 책동을 잠잠케 하시고 바라는 호국,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예, 참으로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의 걸음걸음마다 그 삶 가운데 교회의 섬김과 기도 가운데 온 세상 교회들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속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만 따르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능력을 입어서 마지막 날에 세상에 소망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심령들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